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한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서기를 갈망하시는 세계 각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시편 기록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만족과 즐거움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동행하심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에 비할 바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여정 구비구비마다 함께 오신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려보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감동스러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면하여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쉽기만 합니다. 주님의 생생한 그 얼굴 정말 꿈에서라도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과 재회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며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간절한 기대가 담긴 찬송을 다시금 불러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 안에 한 형제된 자매, 형제 자매들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성령의 소통하심을 통해 서로의 손과 발을 씻기는 예배가 되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핍박을 받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지나간 때로서 족할 때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도 격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잿된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의 마음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환경에서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목도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란 이 영광된 큰 외침의 자리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증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정결한 처녀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정결한 처녀.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 하면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죠? 여인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있는 반면에 음녀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불렀고 또 행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는 진리 가운데 순수하게 사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 그 이메일들 받으면서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는 그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각지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때는 중국에서 여러 곳에서 어떤 땐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러 제가 자주 이메일을 받는데 그 이메일을 받는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이제 말씀들을 듣고 또 책자를 받아보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자주 요즘에 이메일을 해오는데, 오늘 이 제가 나누는 이 성경 공부는 저에게 가끔 아니면 자주 제게 질문하시는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여기에 대한 이슈를 다 이미 아시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얼굴도 모르면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마음가운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더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은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사인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니, 기적 같은 일이 보이니, 이렇게 그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면류관을 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순결한 교회가 나올 수 있느냐? 야, this is a wonder. 참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 하늘에 나타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이 여인,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밑에 가면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산부인과 의사로 가장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참 이것도 하늘의 기적이다. It's a wonder. 참 이상하다. 이거 신비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과 그다음에 그 성품과 그 광채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완전한 빛 가운데서 반역하고 범죄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렇게 악한 세상에서 저렇게 정결한 교회가 생겼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퍼붓는데 그것을 또 이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이적입니다. Oh, it's a wond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적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자, 여인 하면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여인인 것을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절 보시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묘한 딸 시온을 묘한 딸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쟁쟁거리며 소리를 내며 아주 아기죽거리며 걸어가는 이방 나라들과 이방신과 행음하며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반역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시온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또한 묘한고 참 그 묘한이란 말이 참 그 재미있는 말이죠. 묘한 딸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또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로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상징해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교회가 여인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와 음녀가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타락한 교회와 행하는 교회와 그렇죠? 이방 종교와 이교의 오류를 갖다가 영적으로 행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음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결한 주의 참 백성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십시다.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행실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정결한 처녀와 부정한 처녀나 음녀를 말씀할 때는 주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거기에 입각해서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스타시라고 하는 얘기는 반역이란 말은 진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을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것도 여기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주요 요점은 가르침과 그들의 믿는 바, 그들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결한 처녀와 음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하기를 이 음녀가 뭐라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을 먹여 왕들을 먹이고 백성을 먹여서 다 취하게 한단 말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정론지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에서 이런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 그래서 비틀거리는 상태,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2절 보시면 여기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것을 음녀의 어미로 여기 설명하셨습니다.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아까 말할 때 시온 그렇죠? 시온 이스라엘 그 딸을 갖다 어떻게 아름답지만 묘한 딸이라 이제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묘하단 말입니다. 신비한 그런 반역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 세력과 음녀 세력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 때문에 그러한 자식들이 낳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치 못한 여인 음녀의 그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취하게 만드는데 정작 이 세력은 정말 순수한 포도즙, 포도주가 아니라 취하게 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포도즙,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진짜 여인, 정결한 여인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핍박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교회입니다. 중세기에 5천만 내지 1억 명의 많은 순교자를 낸 그런 세력이 어느 세력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의 세력을 정체를 정확하게 딱 이제 그 집어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무리와 두 가지 교회를 갈라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벨론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타락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고 어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며 사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예를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예증을 들면 아마 화면 통해서 듣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 마음 가운데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깨닫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좀 예를 들어봅시다. 침례.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자고, 침례는 장성한 사람이 깨닫고 진리에 동의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죽고 자기 죄가 회개하고 고백되고 물속에 잠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상기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아니면 청년들이라도 깨닫고 자기가 의지로 선택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물속에 잠겨졌다가 일어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침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베풉니다. 물을 뿌립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주라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산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그냥 물 이렇게 스프링클링 세례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물속에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기도 어떤 데는 어렵고 돈도 들고 또 멀리 강가로 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저 호수가에 가기도 힘드니까 간단하게 물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겠죠. 또 물을 붓는 세례가 있습니다. 물을 그 머리에 조금 이렇게 바가지에 조금 떠서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붓는 세례가 있어요. 아니면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세례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세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아기를 영세하는 유아 영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유아세를 줍니다. 그 난 나서 얼마 안 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물을 찍어서 그 머리에 이렇게 톡톡 때리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을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옛날에 중세기인 말이죠. 그 정말 교회에서 와서 낳은 어린 아기의 이마에 물을 이렇게 쭉 찍으면서 기도 안 해주면 이 아이가 그 유아 세례 경험이 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지옥에 가지 않겠는가 떨면서, 그 당시 중세계는 아이 낳으면서 아기가 죽는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이 엄마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아세례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교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도한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말이죠, 침례를 주긴 주는데 물에 세 번 단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입니다. 세 번 단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해서 한 번 잠그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꽃잎으로 침례를 줍니다. 꽃잎을 뜯어다가 꽃잎을 그 위에 뿌려요. 꽃잎 침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면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방법대로 고쳐서 사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구분되게 돼 있죠. 또 성찬 예식, 우리가 예수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하신 성찬식 말입니다. 근데 성찬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사를 드려요. 성찬식과 미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 예수의 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게 공로와 효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성만찬이 아닙니다. 그건 미사입니다. 전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요즘에 이 미래주의, 원래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나, 그렇죠? 칼빈, 낙스, 허스, 주잉글리, 웨슬리 형제,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는 다 로마의 세력으로 전부 다 적용시켰고 이언을 정확하게 풀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어느 편인가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주의가 생겼어요. 이 미래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가 다 휴거당해서 다 하늘로 올라가서 없을 때에 그때 갑자기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때 7년 환란이 올 것이다. 여러분, 7년 환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주의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없다. 앞으로 올 것이다. 언제?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누가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정결한 처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문해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주의가 무엇입니까? 아, 옛날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였고 작은 뿔이었는데 이미 다 유대인들을 다 핍박하고 지나간다면 이건 다 지나간 얘기다. 아, 그러나 이 작은 뿔 세력, 짐승의 세력은 말이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바꾸려고 하고 때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 세력은 언제? 네 번째 나라.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 메데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 로마. 로마 네 번째 나라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세 번째 나라인 헬라 시대 시리아, 있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장군에게 갖다가 붙입니까?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전부 다 교황권에게 정확하게 다 적용했어요. 한 사람도 틀림없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미래주의와 미래 앞으로 올 것이다 독재자가 아니면 저 과거에 이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정말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미래주의를 믿든지 아니면 과거주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사는 참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또 누구들일까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많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적인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말고 완전한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면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보니까 사도바리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또 무엇입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해요. 참 성령이 아니고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성령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면 우리가 참교회와 바벨론 교회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 다른 복음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서 아, 참교회와 아닌 것, 정결한 처녀와 아니면 음녀를 음녀든지 아니면 음녀 딸들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의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고 파리세인주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뭘 지킬 때 거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작은 법을 막 쌓고 쌓아놨습니다. 사람들 다 묶어놨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바리새인주의죠.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주의였으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주류가 복음주의파가 가르치기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니 나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저 즐기고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혀 자유주의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극단주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계명을 순종해야 할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는 나를 구원해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의 명령에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과 순종을 잘 조합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창조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심판을 경고해요. 온 세상에 전파할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짐승의 표를 설명한 13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의 환란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할 참된 영원한 복음인 것을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래야 끝이 온다고 예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게 다가 아니지만 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교회와 아니면 음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된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각 곳에 있는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죠? 음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아니면 이미 나온 정결한 처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많이 보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정결한 처녀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풍습과 인간적인 유전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눈에 바르고 안약을 발라서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풍습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또 그들의 생활 관습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데는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성령이시고 한 진리고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믿음이고 한 침례고 여러분 제가 남미에 가면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아이 목사님 시간에 대해서 You don't you worry about time This is Latin time 이거 라틴이 이게 남미 아니에요 라틴 타임이니까 그 뭐야 시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참 편하긴 편한데 그 사람은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이 남미의 그 시골 지역에 가면 시간들을 잘 안 지키거든요. 한 번은 이제 시간이 7시 시작인데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이거 좀 아무도 내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는 모양이 됐더니 7시 10분, 20분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7시 30분 한 8시 되니까 다 와요. 그래서 꽉 찼어요. 여러분 시작은 7시인데 8시 되니까 그때 저보고 설교하래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조바심도 안 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 don't worry, don't you worry, they will come. 그냥 기다려요. 다릅니다 생각이. 그리고 말이죠. 한 번은 저를 이제 그 집회 데려가는 그 운전사가 저를 데리고 가다가 저 가다가 말이죠. 서요. 왜? 저기 오니까 친구가 와. 내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이제 시간 내서 가야 할 텐데. 그거 내리더니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나무에 탁 둘이 기대가지고 참, 그 마음, 참 마음이 편. 탁 그래가지고 대화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해. 아,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시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냐? 어, 친척, 누구 어떠냐? 이모, 고모, 또 누구 참 친구는 그 안부를 다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안 가느냐? 그랬더니, 아, don't you worry, we'll go, we'll go.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한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보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만난 사람한테 그거 다 묻고 이러고 안 가면 그건 무례한 짓이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아, 나 시간 없어, 빠이. 1년 만에 본 사람도 시간 없어, 빠이 하고 가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돼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이면 시작해요. 그게 맞죠,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다 복장 터져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린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바와 가르치는 바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참교예요. 믿는 바와 가르치는 바와 사는 바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믿고 똑같은 성령의 교리를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성화된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됐어. 그렇게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교회와 음료를 어떻게 가립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참된 교회는 모든 계명을 다 강조하는 교회예요. 모든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모든 계명을 다 강조해요. 10가지 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번역이 좀 부족하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갈 그 성문으로 들어갈 권한을 얻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죠. 이게 맞는 번역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너무 분명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무엇을 한다? 모든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 나 사랑해요 라고 세 번씩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의 명령, 계명을 순종해서 지키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줄지라도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버리고 나중에 핍박받아 죽을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게 참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계명들을 변경했습니다. 또 영혼은 죽으면 빠져나가서 영혼이 어디 가서 존재한다. 천당 같다, 지옥 같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영혼 지옥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태울 때 말이죠. 어떻게 너 요시나 안 믿었지?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한쪽으로 뒤집어서 석쇠에 넣어서 뒤집어서 600만 년 동안 태우고 또 뒤집어서 또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1000만 년 태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이건 이교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지옥을 말합니까? 예스.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또 그들을 태워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냐? 아니냐?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바꾸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나눕니까? 정결한 처녀와 음녀를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음녀가 있으면 딸들이 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음녀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랬어요. 그죠?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뭡니까? 음녀. 창기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참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좀 펴서 좀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14장의 내용의 시작과 그 요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꽤 많은 것을 또 여기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참 교회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아무나 아니에요. 참 교회를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15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몇 절은 빼겠습니다만은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딱 나와요. 있는 그 내용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 왜 보혜사 성령을 주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왜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 계명대로.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20절 그날에는 어떤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올바른 날 경배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은혜가 생기는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무슨 교회예요? 참 교회다. 그 교회가 내가 다시 올 것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 내가 그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보세요. 그 14장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요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참교회 그렇게 붙여도 문제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그때부터 눈이 떠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아 그렇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 그 말이 성령적으로 맞네,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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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끝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참 교회에게 분리하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세상의 종교연합의 주류하고 정반대예요. 종교연합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 각 교파나 각 교인들, 교회 개별들의 좀 뭐 특수하고 다른 무슨 뭐 성경 가르침, 아 그것은 뒤로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뭘 높입니까? 교회 전통과 교회 관습을 높여요.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진리나 명령보다 뭘 높여요? 사랑과 연합을 높여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로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아 합치라, 연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다른 점들은 다 좀 없애고. 여러분 참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가 마지막 시대 분리하라 분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합치라 합치라 연합하라. 좋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랬네요. 연합이 아니네. 분리되라 그랬네요. 왜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오란 말입니다. 왜?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분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무엇입니까? 연합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왜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류를 가르치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중에 있지 말고 만지지 말고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교회의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그렇죠? 헬라 말로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따로 있다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곳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세력은 연합하라고 외칩니다. 연합하라고. 종교 연합, 국가 연합, 경제 연합. 여러분 지금 이 경제 파탄 오는 걸 보시죠.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좀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굉장하대요. 이 경제 무너지는 것은 굉장합니다. 지금 이제는 틀림없이 어떻게 뭐 옴짝달짝 못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은행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AIG 같은 큰 보험회사도 이제 국유화해야 돼요. 시티뱅크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국유화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태산처럼 쌓여요. 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수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는 20%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 뭐 한 얼마 됐습니까? 지금 뭐 한 달 남짓 됐는데 계속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합치라 합치라 세계 경제를 합쳐놓으니까 한 나라 두 나라가 망하면 될 거 세 개가 다 망하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은 진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만 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을 보니까 영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이 지금 경제 공황에 빠집니다. 영국이. 근데 영국의 재무장관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파이나 막 계란 같은 걸 막 던져가지고 얼굴 옷을 다 막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사진에 났어요. 얼마나 분하면 그 사람 죄가 아니지. 그러나 그 사람이 재정의 대표니까 장관한테 그냥 사람들이 막 던져가지고 그냥 온 그냥 얼굴과 그냥 이제 이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받지 말라. 왜요? 짐승의 피는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짐승의 피를 다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를 받지 않는 분리되어 나오는 참교회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연합과 분리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지 말라. 온 세상이 짐승의 피를 받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장 보시면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니까 그 다 짐승의 피 받은 것 같아.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전부 다 짐승의 피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보니까 전부 다 받은 것 같아. 기가 막히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안 받은 자가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사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됐을 때, 기가 막혔을 때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시여,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십자가 못 박을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서셨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세상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 말씀해서 오히려 분리를 말씀하시지 연합을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마지막 참교회 정결한 처녀와 부정한 처녀 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조금 감이 가죠? 좀 이해하고 우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바벨론과 음녀와 사귀어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살면서 어떤 자들이 참 교회고 참 교인들인가 그것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자기들도 머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교회는 정결한 처녀는 진리를 고수함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그것을 고수함으로 오는 큰 핍박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큰 핍박을 기대하고 있는 교회예요.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고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내가 십자가 못 박힌다. 이 세상은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참교회는 핍박을 받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장사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없고 평판 좋고 예? 그래야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음녀는 세계의 평화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희생, 진리와 가르침을 희생하고라도 평화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분리되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예수께서 받을 침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메일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장 좋아할 찬송이 뭔가? 나 이게 무슨 말 하나? 그랬더니 뭐라고 쓴지 아세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시험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게 시험 며느리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찬송을 누가 써놨어요? 내가 그 읽고 얼마나 참 내가 웃었어요. 우리가 그런 농담을 찬송을 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어떤 일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가족들도 원수가 된다고 친구도 원수가 되고 왜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래서 중세계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미사가 아닙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 떡과 그 다음에 포도즙이 살내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진리를 믿고 얘기하다가 순교자의 목자를 죽였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진리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서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교자들과 핍박받은 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교회와 음녀 사이, 정결한 처녀와 바벨론 사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정결한 처녀에 속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리의 투쟁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 정결한 처녀며 어떤 것이 음녀인지, 무엇이 바벨론의 세력이며 무엇이 참교회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의 성질 가진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속에 역사시대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많이 주심으로 진리로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종치 않게 해주시며 방황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참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옛날 오순절의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셔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동시에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실 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알곡들을 모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